깨끗한 손톱을 가지는 법이 있습니다. 손톱에게 힘든 일 시키지 않고 피아노 치지 않게 하고 기타 치지 말고 빈둥빈둥 놀게 한다. 절대 아니랍니다. 틀렸습니다. 그렇다고 손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랍니다. 하루에 한번 네일아트 찾아가서 매니큐어 칠해주고 왕비마마 모시도록 관리한다. 이것도 아니랍니다. 깨끗한 손톱을 가지려면 또 이 깨끗한 손톱을 영원히 가지고 싶으면 손톱에게 이 일을 시키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번 머리를 감을 때 손톱은 저절로 깨끗해지는 것이고 설거지를 시키면 손톱은 저절로 깨끗해집니다. 그러므로 깨끗한 손톱을 갖는 것은 깨끗한 삶, 깨끗한 정신을 갖는 법과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하면 준비된 인생을 사느냐? 막상 죽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하는 겁니다. 철저히 일하는 겁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들어서 교회 일 잘 감당하고 또 내 입술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힘 닿는 데까지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깨끗하여집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 이단들이 어리석은 이유가 무엇이냐 보니까 날짜를 다 계산해 가지고 그것 가지고 날마다 입을 쫙 벌리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일 안 하고 배만 부르게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일하면 우리는 주님의 냄새가 납니다. 일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일할 때의 최고의 냄새입니다. 일할 때의 최고의 깨끗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죠? 말씀 붙들고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생각나게 만들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에 충성할 때 열심히 일을 할 때에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고 가장 잘 준비된 종말의 재림의 준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언제 종말이 오느냐 때에 대한 관심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만 아신다, 주만 아신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36절을 잠깐만 한번 보니까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늘 말씀 구절들은 굉장히 길지만 이 말씀을 구심점으로 삼아서 오늘 한번 살피겠습니다. 36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신다. 이것을 보면 약간의 모순이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 우리는 이것을 통틀어 한 분이라고 알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아는데 예수님은 모른다. 그렇게 이해가 되니까 오해가 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만 아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 관용법 중에 하나라고 이해를 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약혼 결혼 이것을 마태복음 그 1장 2장에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약혼이 무엇인지 결혼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생하게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약혼을 했지만 언제 결혼할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신부에게 약혼을 하지만 신부를 그 집에서 데려오는 것은 그 아들 아버지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언제 결정을 하느냐? 아들의 모습을 막 유심히 살피는 겁니다. 얘가 일도 잘하나? 부지런하냐? 부모한테도 잘하나? 이 아들이 한 집에 가장으로서 준비가 되어 있느냐? 책임감이 있느냐? 그래서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을 오래 끌 수도 있고 준비가 됐다 싶으면 신부 데려와! 그래서 이 결혼식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의 입장으로 볼 때 좀 어떠합니까? 약혼을 했으니까 결혼을 하는 게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것을 좀 알고는 있겠지요. 그러나 정확한 때는 누가 결정을 하는 겁니까? 아버지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할 때는 그러한 의미,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들은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아버지가 결정한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언제 결정을 해주나요? 아들이 준비가 되었을 때에.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내 인생을 열심히 일하면서 철저하게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으로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형식으로 종말을 준비해야 된다. 이게 오늘 24장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니까 여러분들도 일하니까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우리들도 가끔씩 어떤 때에 그럽니다. 뭐 예를 들어서 월드컵이라든지 중요한 것을 볼 때에 이제 시작할 시간이 3시간 남아서 2시간 남아서 이러면 초조해서 힘들지요. 그냥 있고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새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월드컵 축구 시작하는 그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종말을 기다림의 형식이 아니라 일하는 형식으로 준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종말의 때를 막 정확하게 아는 게 좋은 것 아니냐. 간단히 얘기해서 여러분, 종말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죽음도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죽는 시간을 아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 몇 날 몇 시에 내가 죽는다 이것을 안다 그러면 삶이 굉장히 피폐해집니다. 죽는 시간대까지 얼마나 허무하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앉아 계시지만 죽는 시간을 모르니까 좋은 것 아닙니까? 고민 안 하고 막 열심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바로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약혼했다 그러면 대충 1년 안에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1년 안에 한다라는 이 징조가 있겠지요. 징조. 오늘 본문에도 처음부터 이 징조 얘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예가 무화과 나무의 징조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오늘 32절 보니까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한마디로 무화과 나무가 사귀 나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알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입술로 쏟아내신 이 말씀들이 이러한 말씀의 징조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온 줄로 알리라. 이런 하나의 대비적인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무화과 나무는요, 잎사귀와 열매를 거의 동시에 같이 내는 그러한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징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징조를 통해 가지고 오늘 막 구절구절들이 막 줄줄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도 징조에 대한 얘기를 가끔씩 하지 않습니까? 재미삼아. 저녁에 노을 빛이 비치면 그 다음 날에는 날씨가 맑겠다, 날씨가 우중충하겠다 이런 것을 알듯이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일이 여러분 뭡니까? 준비하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핵심이 있는데 왜 우리는 이러한 징조를 보면서 준비를 안 할까요? 자기에게 빠져 사는 사람은요, 분별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밖에 지금 겨울바람이 분다 그러면 나가봐야 겨울바람이 분다라는 것을 알지요.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자기가 골몰해 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도 모르고 자기에만 오로지 이렇게 사로잡혀 있으면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는 좀 주변에 돌아가는 사람들 좀 보고 이 트렌드를 모른다 그러면 아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것을 모르죠. 그래서 이것을 알 수 있는 길이 자기에 매여 있지 않는 것이고 주변을 살펴봐야 됩니다. 각종 여러 가지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들도 좀 봐야 되고 기후변화도 좀 봐야 되고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난도 좀 봐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자기에게 매여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사는 것이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과 이 자아를 죽일 때에 세상을 가장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잔치집 가지 말고 초상집 가라는 이 말씀 들어보셨지요? 세상 징조보고 준비 잘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최고입니다. 최고 중에 최고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믿음밖에 없지요. 신앙 고백하고 강한 믿음, 큰 믿음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씩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목회의 목적이 무엇이겠느냐 생각해보고 생각해보니까 한 가지더라고. 성도들 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다 천국 보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믿음 붙들고 저 자신도 헛된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잘 모르지만 아는 것 같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가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 징조 안에서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성도의 삶이다. 이 본질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는 나 자신의 변화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변화된다라는 것이 무엇이죠? 내가 변화된다라는 것은 내가 성전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긴장감 있게 성실하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뭐 목회 사역할 때 사르는 판을 긋듯이 그렇게 사역하라 이겁니다. 그렇게 사역 안 하면 뭐 당연히 넘어지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긴장을 하라는 것은 여러분 깨어있어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어라 준비하라 이 다 똑같은 얘기지요. 오늘 말씀의 내용들 보니까 한번 내용들 말씀의 뒷구절들 한번 보십시오. 노아에 대한 이 스토리를 들고 있습니다. 노아는요 깨어서 일하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이 노아야 노아야 미쳤냐 그럴 때에 잘 보세요. 방주를 만들었는데 120년 동안 만들었죠. 제정신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주 만드는 일만 했고 그것도 한번 창세기 가서 살펴보니까 방주를 낮은 땅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산에서 만들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막 조선소에 배 만드는 것처럼 배를 짭 유선형처럼 깎아내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박스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상자 형태로. 그래서 여러분 방주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지요.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옳았음이 언제 증명이 됩니까? 홍수가 왔을 때 증명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한번 지켜보면 세상 사람들은요 오로지 세상의 기준과 이 잣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처럼 노아 빼고 노아 가정들 빼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대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일상생활만을 목적으로 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공통점이 있지요.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종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장차 선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앞으로 인생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데 죽음 앞에 이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사는 존재? 역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믿는 자들 조롱하지 않습니까? 신경 쓸 것도 없고 이거는 언제 판결이 납니까? 심판대, 이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종말에 그때에 다 판결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올바른 인생인지는요 언제 알게 됩니까? 막판에 알게 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37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종합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방주라는 게 뭐겠습니까? 사실은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방주라는 것이 교회입니다. 즉 방주는요 나 자신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로서 다 없어져 버리고 성전이 뭐냐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것이 성전입니다. 내 안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성전이 있다 이것도 될 수 있겠지만 가장 작은 규모로 본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내가 성전입니다. 성전 내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예수께서 내주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를 짓는다는 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나를 만들어가고 변화시켜가고 나를 지어가는 겁니다. 내가 성전되어 가는 것이고 나를 성전 삼으소서.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되게 하소서. 내가 성전되라는 겁니다. 성전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바꾸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내 자와 이 고집들 내 생각들 다 죽여버리고 우리 예수님으로만 채워가는 것.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채우는 길입니다. 따라서 결국은 변화요 거듭남이요 내가 바꾸어 가는 것이고 어떤 선교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선교가 뭐냐? 나는 옛날에는 선교지를 변화시키는 것이 선교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선교는 평생 나를 바꾸는 사업이었다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언제 선교지에서 열매를 거두게 되었느냐 그러면 내가 바뀌고 바뀔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교는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전되는 것.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이 인생이 될 때에 내가 성전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이 열매라는 것은 그냥 되더라 그겁니다. 왜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 감명 깊은 그 얘기들을 들을 때 굉장히 아주 참 감명을 크게 받았습니다. 성전된다라는 것이 뭐예요? 나로 살지 않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결국은 남 탓할 것이 아니라 내 탓을 해야 되죠. 나를 바꾸는 것이요. 그런데 오늘 세상에 우리들은 노아 시대와 같이 시집 장가하고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그렇게 사는 것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뭘 바꾸고 뭐 예를 들어서 막 바꾸고 싶기도 하고 이것이 계속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고 총력을 다해서 집을 바꾸고 총력을 다해서 차를 바꾸고 총력을 다해서 먹는 수준을 바꾸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그러한 것 바꾸라고 얘기를 합니다. 집 바꾸고 차 바꾸고 먹는 것 바꾸어서 또 살아보니까 그것이 인생 말년에 와서 무엇이 그리 대단합니까? 어차피 우리 사람은 다 동일하고 빈몸으로 왔다 빈몸으로 가고 동일하게 삼시세끼를 먹고 사는 존재인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의 가르침은 헛되다 그렇게 외치죠. 세상을 즐겁게 살아가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을 바꾸어야 되겠습니까? 나 자신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바꾸고 이것이 종말의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특징이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주셔서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고 커질 때가 많습니다. 살아보면 작은 것을 채울 때에 여러분 무엇이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앞으로 인생이 한 10년, 20년 지나서 축복과 은혜를 막 엄청 부어주셔가지고 나를 크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흔히 말하면 나를 그 페트병이 아니라 탱크로리 정도로 나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채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많이 주시고 주실 때마다 더 기도하고 더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고 더 말씀으로 가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요, 채우지 아니하면 빈 공간이 크게 생깁니다. 빈 공간이 생긴다라는 것은 마태복음 12장에 이미 나와 있었죠. 이야, 이거 봐라, 내가 들어갈 공간이 있네. 누가 그런 말 합니까? 귀신이. 그러면서 이 귀신이 빈 공간 보고 막 지 혼자 안 들어가고 막 주변에 일곱 귀신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 안에 속 들어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빈 공간에 일곱 귀신 더 이상 역사하는 성전이 아니고 막 귀신 호텔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내 안에 막 귀신들이 호텔이 되어가지고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딱 그러합니다. 커질 때마다, 여러분 잘 나갈 때마다, 성공하고 잘 이루어질 때마다 두려워하며 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커질 때마다 허점이 드러나고 커질 때마다 약점이 드러나고 그 자리에 귀신이 역사하는 자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 인생들은요, 자기가 받은 축복과 은혜가 많을수록 막 더욱더 엎드리는 것입니다. 엎드리고 엎드리고. 여러분 말세의 때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막 영혼이 다 쪼그라들어가지고 우리의 육만 커져가지고 분별력은 막 다 사라져버리고 내가 막 영혼은 쪼그라들고 육만 커져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그 마귀에게 속으며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인생 후반부에 반드시 이 열매라는 것이 맺혀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속이 바뀐다라는 것은요, 대체로 사람들은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일상적인 부분이 나오지요. 한번 또 그 뒷구절을 보십시오. 맷돌인데요, 맷돌 가른 두 사람이 나옵니다. 맷돌 가른 두 사람. 겉은 똑같으니까 그냥 신앙인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같은 장소에 가서 맷돌 가른 일을 했습니다. 같이 일을 하고 맷돌을 갈고 같은 장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뜻인데요, 겉은 여러분 똑같이 보이죠. 그런데 결과는 막 달라지더라.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았다. 양과 염소처럼 나눠지는 무서운 얘기입니다. 둘 다 믿음이 있는 사람같이 보이는데 우리 눈에는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구별이 되더라, 그겁니다. 그러므로 늦었더라도 채워야 되는 것이고 믿음이 없더라도 채우면, 지금이라도, 현재 지금이라도 채우면 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들 마음속에 비장한 마음으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소한 시험들을 자주 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을 선택하라고. 진짜로 믿음이 있는가? 더 나아가서 부활의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체크할 수 있는 신앙의 장소에도 가고 교회에도 가고 예배드리고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부서 모임도 가고 접촉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만 눈에 보이는 것에 절대로 안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막 칭찬에 너무 넘어가지고 칭찬에 너무 막 주눅들고 칭찬이 또 때로는 너무 좋아가지고 칭찬에 굉장히 많이 넘어갑니다. 잘한다, 믿음 좋다, 신실하다. 사실은 잘 몰라요.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오늘 우리 말씀대로라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주님의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 한번 정리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제 제가 다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감당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얘기가요, 도둑 얘기인데요, 도둑. 여러분, 집에 도둑이 안 들어오게 하려면 문 잘 잠그고 지켜야 됩니다. 도둑이 와서 하는 것이 뭡니까? 훔쳐가는 것. 도둑이 훔치는 것 중에 최고로 훔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훔쳐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더라도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 한다는 겁니다. 도둑질 한다. 사탄 마귀가 절대로 가만히 안 둔다. 새가 날아와서 길가에 있는 실을 먹듯이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 하려고 그렇게 달려듭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마귀도 자신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탄 마귀도 열심히 일합니다. 여러분, 마귀도 막 죽을 정도로 열심히 일합니다. 이 사탄 마귀가요, 막 잠도 안 자고 지치지 않고 일을 합니다. 마귀는 두 가지 일을 한다고 오늘 말씀에 가르쳐 주지요. 미혹하는 일, 실족시키는 일. 앞에서 이미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목사님들 설교 중에서, 마태복음에서 미혹은 속이는 것. 자꾸만 우리를 속이려고 그러고, 속이는 것 중에 여러분 하나가 뭡니까? 자꾸 이상한 표적이나 신기한 것을 통해 가지고 유혹하려고. 그래서 우리 뭐 제가 이 뼈대에 있는 장로교 교단 그래가지고 뭐 장로교 교단에서 승기지만 그것도 합동이잖아요. 합동. 아주 이 신앙 노선이 철저합니다. 오직 말씀. 그래서 오직 말씀 해가지고 좀 약간의 좀 타분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맞더라고요. 오직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반드시 속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 영혼을 훔쳐갑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이 실족한다 이 말 뜻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실족이라는 것은 스스로 타락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인데 우리를 죽인다 살린다 그러고 거짓되게 한다 그러고 핍박한다 그러고 공포 속으로 몰아간답니다. 바로 거기서 우리는 우리 영혼을 내 영혼을 지켜내야 됩니다. 도둑이 그런 형식으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미혹한다라는 형식으로 오고 실족한다라는 이 공식으로 우리를 찾아오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도 마지막 순간에 미혹과 실족의 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영적으로 졸게 만들고 졸은 분 없지요? 반드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자각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졸게 만드는 목사님이 좀 제일 나쁜 목사님이라고, 그지? 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졸 때에 도둑질해 갑니다. 우리의 영혼을 훔쳐가고 도둑질한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딱 문 밖에 서서 돌아갈 때에 우리 영혼을 잘 지키자, 이런 다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43절부터 4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영혼 도둑 맞지 말고 믿음 도둑 맞지 말랍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말세를 살아갈 때에 신랑 예수님 만날 우리 신부로서 우리가 신부인데 깨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아니라 내가 준비되는 겁니다. 내가 준비되는 것, 내가 성전되는 것, 내가 자꾸 변화되는 것. 그리하여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청지기로서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맡겨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각자의 일입니다. 일단은 잘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정직해야 됩니다. 잘 해내면서 정직해내는 것. 잘 해낸다라는 것이 내가 어떻게 막 1등에서 다 가진다라는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잘 해내면서 나누는 인생이 되랍니다. 나누는 인생이 되어라. 내가 열심히 잘해가지고 돈다발만 돈 뭉치 한 뭉치 다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함께하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되라. 그런 인생이 되어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인가요? 아프가니스탄의 이 대통령을 보니까 그 나라의 정부군과 반군들의 싸움이 굉장히 심했는데 반군이 이겨서 정부군이 후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반군들이 장악을 해가지고 이제 막 대통령까지 도망을 쳐야 되는데 이 대통령이 막 온갖 달러와 금과 은과 이 보화들을 다 싣고 헬기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나라의 국민들 다 버리고 자기만 살려고 헬기에 막 돈과 금과 은을 막 꽝꽝 집어 넣었는데 헬기가 너무 무거워서 뜨지를 못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줄줄 흘리면서 이 헬기가 막 소리를 내면서 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웃나라 파키스탄으로 도망을 갔다고 하는데 얼마나 가진 것 참 많았지만 이런 식으로 도망을 가니까 함부로 그의 인생이 대통령이었지만 굉장히 인생 말년에서 초라한 인생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눔이 잘 사는 인생이고 잘 해내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 말년에 가서 내가 좀 부가 좀 넘친다 그럴 때 그때부터 나눠준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작은 것이라도 도와주면서 나눠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십시오. 이것이 충성된 종이고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바로 이러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더 관심을 두시고 남은 인생에 있어서도 더 큰 일들을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45절부터 4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나눠주지 않고 막 내 인생에 내 배만 부르게 산다 그러면 아프가니스탄의 이 대통령 이름도 가니입니다. 가니. 도망가니. 그죠? 가니. 아슈라프 가니입니다. 아슈라프 가니. 참 우리가 주님 안에 아름답게 사는 것이 뭡니까? 일 맡길 때에 잘 해내고 또 거기서 얻은 복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도 못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잘난 척하고 율법 잘 지키고 엄청 잘나간 척하지요. 그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주는 것을 그렇게 못하지 않느냐? 왜 주는 것 좀 못하니? 그러므로 너희가 가진 것, 너 자신이 가진 것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때 나 뒤를 따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눠준 너의 그 보화는 어디에? 하늘에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부자는요 못합니다. 못해요. 여러분, 잘난 척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축복 많이 받았답니다. 그런데 나눠주지를 못하고 절대로 이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청지기가 아닙니다. 아프가니스탄의 가니 대통령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돈 쌓아두는 것이 죄라고 딱 집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종과 동독이 함께 갈 거라고. 종과 동독이 단순한 곰팡이가 아니라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청지기 같이 나눠주는 인생이 되어라 그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상급이 큽니다. 잘 나누지 않는 인생이 부자 청년만이 아니라 오늘 저도 그렇고 바로 우리들 여러분들 다 똑같습니다. 우리 돈이 없다 그러면요 작은 콩이라도, 돈이 없다 물질이 없다 그러면 작은 마음이라도 함께 나눌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세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성전되게 하라. 나 자신의 변화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또 일하면서 살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나가 또 무엇인가 보니까 혼자 다 가지고 살지 마라 이겁니다. 이게 오늘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의 핵심입니다. 내 삶에서 아름다움을 드러내면서 청지기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이요, 혈전이었죠. 혈전. 피도 뭉쳐 있으면 혈전이 되듯이 너무 우리가 욕심에 치우쳐 있으면, 너무 많이 뭉쳐 가지고 있으면 내 영혼의 혈전이 막힙니다. 여러분, 우리 사부 예배 형제 자매님들이 또 성도님들이 말세에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들을 잘 받고 잘 새겨서 이 종말로 가는 이 시대를 지혜롭게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신실한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오후 시간에도 좀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안에서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